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진 의사를 고용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최신 의학 저널이랑 임상 가이드라인을 모조리 머릿속에 넣고 있는 진짜 천재인 거죠.
네, 뭐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사가 여러분의 병원 문턱을 넘어 진료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막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했던 지식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아, 굉장히 극단적이긴 한데 사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기묘한 현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최첨단 의료 AI 모델들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 실험실 안에서 측정한 AI의 지능이랑 실제 병원이라는 아주 거칠고 복잡한 현장에 투입된 AI의 지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바로 그 간극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입니다. 자, 지금은 2026년이고요. 상하이의 대형 병원 진료실을 한번 떠올려보죠.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화면 한 구석에 단순히 옛날 진료 기록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알리바바, 징동, 딥시크 같은 거대 기업들의 AI가 실시간으로 국제 진료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주고 방금 출판된 논문에 참고 문헌 분호까지 완벽하게 띄워주죠.
맞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병원 정보과 구석에 있는 그 실험용 서버에서나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기술이 이제는 의료의 심장부로 완전히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쏟아지는 화려한 뉴스들 속에서 팩트를 찾는 거죠.
네, 여러분이 마케팅 포장지 속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겁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경제매체 신랑재경과 신콰이바오의 기사, 그리고 스냅시프트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마지막으로 이 AI들의 민낯을 확 벗겨낸 두 편의 냉정한 학술 벤치마크 논문이 놓여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이미 AI가 병원을 싹 장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교차 검증해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심하게 삐걱거리는 걸 발견했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원이 이 AI를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각 소스들이 충돌을 일으키더라고요.
네,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데이터가 완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스냅시프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했던 대목이 있어요. 2026년 7월에 올라온 이 영상이 2025년 3월 기준으로 무려 300개가 넘는 병원이 딥시크를 임상 용도로 도입했다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몇 분 뒤에 나오는 설명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설명에서는 2025년 중반 기준으로 260개 병원에 딥시크가 내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3월에서 중반으로 흘렀는데 숫자는 300개에서 260개로 뒷걸음질을 쳤잖아요.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심지어 경제매체인 신랑재경 기사를 보면요. 2025년 3월에 이미 400여 개 의료기관이 배포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260, 300, 400. 이 숫자들이 이렇게 제각각인데는 아주 명확한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준이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 단위의 함정이에요. 스냅시프트 영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병원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에 신랑재경은 향진위생원 같은 지역의 아주 작은 기층 보건소까지 전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아, 애초에 잣대가 달랐군요. 마치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처럼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숫자가 쫙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영상 안에서 같은 잣대를 썼을 텐데 300개에서 260개로 줄어드는 건 여전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이자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딥시크가 오픈소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픈소스요? 그게 확산 숫자랑 무슨 상관이 있죠?
보통 병원의 소프트웨어를 깔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기업이 직접 라이센스를 팔고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정확히 몇 개를 팔았는지 깔끔하게 셀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장부에 다 남으니까요.
그런데 오픈소스는 다릅니다. 어느 지역 병원의 정보과 직원이든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버에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자기들 내부망에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아, 그러면 중앙에서 이걸 추적할 수가 없겠네요.
네, 완전히 불가능하죠. 중앙에서 이 확산을 통제하거나 정확하게 집계할 컨트롤 타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서부 개척 시대네요. 그러니까 딥시크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선백계 병원에 진출했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인터넷에 풀린 기가 막힌 무료빵 레시피 다운로드 횟수를 대충 추정해서 떠드는 격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빵집들이 다 우리 레시피를 쓴다라고 과장하는 거죠.
다운로드만 해놓고 하드디스크 구석에 처박아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스냅시프트 영상은 썸네일부터 AI 닥터, 그러니까 AI 의사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썼어요.
아, 저도 그 썸네일 봤어요. 당장이라도 로봇이 수술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그 어떤 학술자료나 기사에서도 딥시크가 인간 의사를 대신해서 진단을 확정하거나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다는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보조도구일 뿐인데 과장을 좀 심하게 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영상의 자동 생성 자막 기능이 중국어 고유 명사나 통계 수치를 잘못 번역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결국 숫자의 실체는 없는데 생산자의 클릭 유도 의도랑 기술적 한계가 뭉쳐져서 거대한 정보의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유튜브 알고리즘이 딱 사랑할 만한 완벽한 허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오픈소스의 안개 속을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오픈소스가 이 정도로 파악하기 힘들다면 모든 걸 철저하게 기획하고 통제하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병원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절대 오픈소스처럼 자기들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채로 내버려두진 않을 테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싱커바오 기사를 보면 이 시기를 기업들이 이른바 심수구, 즉 발이 닿지 않는 아주 깊고 위험한 물 속으로 뛰어든 시점이라고 묘사하거든요.
깊은 물속이요? 전에는 얕은 물에 있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트래픽을 모으고 단순히 앱 사용자 수를 자랑하던 얕은 물에서의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병원 안에서 실제 임상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동시에 촘촘한 의료 규제라는 허들을 통과해야 하는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 깊은 물에 뛰어든 선수들이 누군가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거대 기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6년 1월은 그야말로 빅테크들의 전쟁이었습니다. 1월 18일에 알리바바 건강이 칭리츠라는 의사용 AI를 내놓습니다. 회사는 이걸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순중 구조를 채택한 전문 도구라고 엄청나게 강조했죠.
칭리지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정확히 하루 전인 1월 17일에 징동 건강이 1,000만 건 단위의 글로벌 의약 문헌을 기반으로 한 지위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완전히 하루 간격으로 사활을 건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그토록 강조한 순중구조, 그러니까 EBM이라고 하던가요?
네,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근거 기반 의학이죠.
기사들을 보면 무슨 마법의 지팡이처럼 우리는 이 구조를 도입해서 AI의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홍보하던데 기술적으로 이게 기존 챗GPT 같은 모델들이랑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냥 마케팅 용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핵심적인 기술 차이예요. 기존의 범용 언어 모델들은 질문을 받으면 자기가 방대하게 학습했던 기억에 의존해서 문장을 확률적으로 지어냅니다.
아,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면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치는 그 유명한 환각이 발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칭리츠가 채택한 순중구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RAG, 검색 증강생성 기반의 접근은 작동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의사가 질문을 하면 AI가 자기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핵심 저널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아, 외부 자료를 먼저 찾는군요.
네, 거기서 관련 문서를 쫙 펼쳐놓고 오직 그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만을 조합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식이죠. 자기 맘대로 상상할 수 없게 근거가 없으면 아예 답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뇌피셜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픈북 테스트를 치르게 만들어서 상상력을 원천 차단한다는 거군요. 이거 똑똑한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환자들을 겨냥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철저한 통제하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엔트그룹이 2025년 12월에 출시한 마이아프라는 환자용 앱이 있어요.
네, 그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 기기 연동에 병원 결제까지 다 통합해서 활성 사용자가 무려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와, 3천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트래픽을 가지고도 초기 상업적 광고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알리바바 건강 역시 칭리찌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상업화를 하지 않겠다고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해버리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아니, 주식회사잖아요.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돈을 안 벌겠다고 선언한다고요? 수천만 명이 매일 접속하는데 배너 광고 안 띄우고요? 이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들이 갑자기 무슨 자선사업가라도 된 건가요?
자선사업이 절대 아니죠. 뼛속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방어 전략입니다.
방어요? 뭘 방어하는 건데요?
지금 의료 AI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고압선이 흐르고 있거든요. 바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입니다.
아, 규제요?
네. 의료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분야잖아요. 만약에 한 번에 AI 오진이나 치명적인 환각 현상이 발생해서 환자가 다치고 규제 당국의 철퇴를 맞으면 그 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말 그대로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직 의료 AI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소재나 가이드라인이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기니까 몸을 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돈 벌려다 다 잃을 바엔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페라리 같은 슈퍼카를 만들어 놓고도 속도 위반 카메라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일부러 시속 30km로만 엉금엉금 기어가는 셈이네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섣부르게 수익 모델 붙여서 질주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어 죽느니 당장의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안전성과 신뢰라는 튼튼한 방패를 두껍게 두르겠다는 고도의 생존 본능이었군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절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들의 워크플로우를 돕는 아주 안전한 보조도구일 뿐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데 사활을 건 겁니다.
아, 그래서 자꾸 안전을 강조했던 거군요.
네. 참고로 이번 분석에서 바이두 같은 기업도 기사에 거론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배포 데이터나 전략적 수치가 없어서 배제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자기들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자, 기업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EBM 순증 고조로 상상력을 통제하고 수익까지 밀어가면서 우리 AI는 안전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믿어주려고 이심층 탐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을 봐야죠.
기업들은 화려하게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제품을 발표하지만 보통 몇 달 뒤 학계의 무대 뒤편에서는 아주 서늘하고 독립적인 성적표가 도착하곤 합니다.
네,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성적표죠. 2026년 3월 AAI 학회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발표됩니다. 바로 CMED 벤치라는 벤치마크 테스트인데요.
CMED 벤치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테스트한 건가요?
이 연구의 출발점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알리바바나 구글의 슈퍼컴퓨터 서버가 아니라 예산이 엄청 쪼들리는 일반 지방병원의 서버에 이 거대한 AI를 구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들은 그 수천 개의 최신 GPU 빵빵하게 돌릴 돈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AI 모델을 가볍게 찌그러뜨리는 압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스매드 벤츠는 바로 이 압축 기술이 AI의 의학 지식에 어떤 치명적인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아, 제가 이 논문 자료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보통 압축을 좀 한다고 해서 똑똑했던 AI가 갑자기 바보가 될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어차피 같은 뇌를 그냥 파일 용량만 좀 작게 만든 것뿐이잖아요.
그게 어떤 압축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AI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그래요? 방식이 여러 가지인가요?
네. 예를 들어 양자화라는 기술이 있어요. AWQ나 GPT-Q 같은 건데요. 이 방식은 데이터의 정밀도를 아주 살짝 낮출 뿐 모델이 가진 지식의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의학 지식이 꽤 잘 보존되는 편입니다.
오,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비구조적 희소화, 대표적으로 완다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이 기술은 용량을 팍 줄이기 위해서 AI의 신경망 연결고리 중에 좀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말 그대로 듬성듬성 다 잘라내버립니다. 모델의 뇌 연결망 자체가 물리적으로 솎아지는 거죠.
헉, 신경망을 잘라버린다고요?
네, 그 결과 지식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임상 현장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지식의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
양자화 방식은 엄청나게 고해상도인 4K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편하게 JPG 포맷으로 압축하는 거네요. 픽셀은 좀 뭉개져도 원래 무슨 그림인지는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질만 좀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완다 같은 희소화 방식은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에서 무작위로 한 200개 조각을 냅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군요. 결국 전체 그림의 맥락이 완전히 무너져서 무슨 그림인지 맞출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 병원의 정보과 담당자가 이런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서류상에 압축률 최고라고 적힌 방식을 덜컥 선택했다가는 진짜 끔찍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천재 의사가 현실에서 바로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아, 소름 돋네요.
게다가 CNB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순히 의학 지식만 묻지 않았습니다. AI를 무려 5가지 축으로 다각도로 평가했어요.
5가지 축이요? 어떤 것들이죠?
의료 지식 능력, 실제 환자 출원 능력, 신뢰성, 압축 후의 견고성, 그리고 연산 효율성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기업들이 보도자료에서 자랑하던 우리 AI가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했습니다. 라는 건 결국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의료 지식 능력, 딱 하나에 불과한 거네요.
맞아요. 벤치마크가 치르는 가장 아픈 구석이 바로 거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정돈된 지식을 줄줄 읊는 거랑 실제 병동에서 피 흘리는 환자를 살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의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료실에 들어와서 의학 용어를 쓰는 환자는 없죠?
그렇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선생님, 저는 지금 교감신경계가 심각하게 항진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신 사투리로 앓는 소리를 하거나 자기가 왜 아픈지도 몰라서 횡설수설하고 증상의 절반만 말하고 얼버무릭 일수죠.
맞아요. 여기가 막 쑤시고 뻐근해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모델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건 세 번째 축인 신뢰성과 견고성의 영역입니다. 학계의 평가는 지식 점수, 즉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진짜 뼈아픈 지적이네요. 컴퓨터 공학적인 무리한 압축이 AI의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다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비단 하드웨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죠.
단순히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언어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 천재 AI들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2026년 4월에 국제학술지 POLUS1에 발표된 중국 국가의사면허시험 벤치마크 논문 이야기시군요. 여기서 다룬 핵심 주제는 바로 번역의 장벽입니다.
번역이요? AI가 번역도 못하나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연구진이 영어를 중심으로 아주 방대하게 학습한 똑똑한 해외 범용 대형 언어 모델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의학적 질문을 중국어 임상용으로 번역해서 던져본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번역기를 썼으면 잘 맞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델의 정답률과 추론 능력이 그야말로 수직낙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아니, 구글 번역기만 팝하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에 그게 말이 됩니까? 속에는 똑같이 뛰어난 의학 지식이 들어있을 텐데 그냥 중국어 병원용으로 꺽대기만 번역해서 물어보면 AI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언어를 단순한 정보의 포장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알맹이는 같고 포장만 다르다고.
네, 그렇죠.
하지만 AI 모델의 작동 원리인 토큰 그리고 이 추론의 과정에서 언어는 포장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고의 뼈대입니다. 의학 지식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기호화된 독립적 진리가 아니에요.
아, 수학이랑은 다르군요.
네, 각 국가의 진료 현장에는 수십 년간 굳어진 로컬 임상 표현,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 아주 끈적하게 묻어있거든요. 영어를 위주로 학습한 AI 모델은 영단어가 주어질 때는 자기가 잘 아는 신경망의 넓은 고속도로를 생생 달립니다.
그런데 중국어가 들어오면요?
낯선 중국어 임성 용어가 입력되는 순간 전혀 다른 아주 좁고 험난한 오솔길에서 처음부터 추론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비유를 하자면 자기 주방에서는 완벽하게 별 3개짜리 요리를 만들어내는 미슐랭 셰프를 눈을 가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국 식당 주방에 뚝 떨어뜨려 놓은 셈이네요.
네, 맞아요. 당황스럽죠.
요리 실력, 그러니까 의학 지식은 그대로 머릿속에 있지만 눈앞에 있는 양념통에 전부 꼬부랑 외국어 라벨이 붙어있으니까 설탕 넣을 자리에 소금을 부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 논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의 형식마저 AI를 심하게 흔든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형식이라면 주관식, 객관식 이런 거요?
네. 똑같은 지식을 묻는 건데도 ABC 중에 하나를 고르는 단답형 객관식일 때랑 환자의 상태를 보고 여러 근거를 논리적인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는 서술형 문제일 때 모델의 성적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칩니다.
와, 진짜요? 왜 그런 건데요?
질문의 형식이 바뀌면 AI가 내부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추론의 회로, 즉 뇌를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맙소사,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만약 어떤 병원에서 젊은 의사는 표준어로 아주 깔끔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나이든 다른 의사는 막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길게 주저리주저리 서술형으로 질문을 던진다고 해보죠.
흔한 일이죠, 병원에서는.
그러다 어느 날 AI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오진을 내렸을 때 병원 측에서는 이 오진의 원인이 싼 서버를 쓴 압축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번역과 언어의 한계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의사의 질문 형식 때문인지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완벽한 블랙박스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블랙박스의 두려움 때문에 알리바바의 칭리츠나 징둥의 지이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굳이 자체 중국어 오려문을 고집한 겁니다.
아, 이제 연결이 되네요.
네, 외국의 훌륭한 범용 AI를 대충 번역해서 병원에 밀어넣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는 걸 그들은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통해 이미 뼈저리게 계산했던 거죠.
와, 2부에서 다뤘던 빅테크들의 독자 노선? 그 이유가 여기서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속으로 에이, 그건 중국어라는 언어가 워낙 특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영어나 알파벳 기반 언어는 훨씬 낫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단번에 박살내주는 교차검증 소스가 저에게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어로 된 암환자 의료제링다 벤치마크 연구입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기반으로 훈련된 글로벌 AI 모델이 알파벳을 쓰는 루마니아어 임상 어휘 앞에서도 추론의 길을 잃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아, 결국 언어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즉, 이 언어와 맥락의 장벽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비영어권 국가 공통이 직면한 전지구적인 시스템의 결함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증명된 겁니다.
자, 여러분.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지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이 깊은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가장 강력한 통찰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중요해죠.
유튜브 썸네일이나 기사 제목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수백 개의 병원을 장악한 AI 의사 이런 표현들은 결국 누가 어떤 잣대로 숫자를 세웠는지조차 불분명한 마케팅과 기술적 한계가 빚어낸 거대한 착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면에서 거대 기업들은 규제라는 고압선에 타죽지 않기 위해서 당장의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검색을 강제하는 순증 구조로 신뢰의 방패를 겹겹이 짜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독립된 성적표는 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그 방패가 예산이 부족한 병원의 싸구려 서버에 맞춘 물리적 압축 과정을 거치고도 무사할 것인지, 비영어권의 낯선 언어와 꼬여있는 서술형 질문 앞에서도 붕괴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진짜 의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뉴스에서 AI가 의료혁명을 일으켰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300개라는 숫자는 도대체 누가 어떤 잣대로 센 거지? 이 AI는 교과서만 달달 외운 지식기계인가? 아니면 학계 5가지 축을 통과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인가?
네, 그게 핵심이죠.
바로 이 비판적 사고의 렌즈야말로 오늘 우리가 발굴해낸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AI의 병원 진입은 버튼 한번 누르면 내일 당장 완성되는 그런 마법 같은 혁명이 아닙니다. 규제의 눈치를 보며 기어갈 수밖에 없고 열악한 하드웨어의 압축 손실을 아슬아슬하게 견뎌내고 거대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제각각의 속도로 힘겹게 넘어가야 하는 아주 지루하고 진흙탕 같은 지난한 과정인 셈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최첨단 AI가 국가의 언어나 사투리, 심지어 질문의 텍스트 형식에 따라 얼마나 예민하게 분규되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미경의 초점을 벤치마크 테스트가 아니라 현실의 가장 어두운 병동으로 한번 돌려보죠.
네.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환자가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끔찍한 통증을 텍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입력하지 못하고 그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는 모호한 몸짓이나 신음소리로만 표현하고 있다면요?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언어의 번역과 텍스트의 문맥에 그토록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훌륭하고 비싼 AI 모델들은 결국 의학 교과서처럼 똑박똑박 자기 증상을 브리핑할 수 있는 완벽한 텍스트 환자만을 위한 엘리트의 전유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요?
텍스트를 벗어난 고통은 읽어낼 수 없다는 거군요.
2020년 상하이의 대형병원 진료실, 모니터 화면 속에 뜬 참고 문헌의 출처는 눈부시게 완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피와 땀이 튀는 현실의 병동은 벤치마크 논문의 시험지처럼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예쁘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AI는 이 텍스트 밖의 진짜 고통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오늘 밤 여러분도 이 질문의 해답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깊은 바닷속을 다시 탐험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